오늘 본문의 말씀은 귀신 들린 광인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스토리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광인, 미친 사람 하나 만나자고 거기까지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십니다. 바로 어제까지 너무나 많은 스케줄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피곤하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는지 광풍이 부는 배 안에서라도 조금 잠을 청하셨을 정도로 우리 주님은 매우 고단한 상황이셨습니다. 게다가 이 유대인들은 개나 돼지 취급하는 이방인의 땅,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땅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만나러 가십니다. 이 광인의 상태가 아주 가관이지요. 집에서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를 삼았습니다. 이 당시에 무덤은 땅에 둥그런 형태가 아니고 알치형으로 되어 있어서 작은 기도굴처럼 생겼습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밤낮으로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아주 상태가 좋지 않지요.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로 묶어놔도 막을 수 없는 언터처블 펄슨. 아무도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바쁘신데 굳이 왜 여기까지 가서 이런 사람을 만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이 짠하니까, 마음이 자꾸 쓰이니까, 마음이 아프고 짠한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61장은 예수님의 소명장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소명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인을 찾아가신 이유를 다섯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려고, 두 번째,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려고, 세 번째, 마귀에게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 네 번째, 악의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주님의 석방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려고, 다섯 번째,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인을 만나러 가신 가장 큰 이유를 종합해 보면,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영적인 고향을 선물해 주려고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김준태 시인의 고향이라는 시가 마음에 울림을 주는데요. 고향에서는 눈 감고 뛰어도 자빠지거나 넘어질 땐 흙과 풀이 안아준다 그랬습니다. 이민자는 고향 잃은 사람들입니다. 고향 그리워하고 고향 같은 사람 그리워하며 살아가지요. 이 광인은 거라사라는 고향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신 들린 자라고 하면서 고향에서 거부해 버렸습니다.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주일 예배 찬양을 막 드리고 있는데 찬양이 중단됐습니다. 한 가녀린 자매가 드럼을 치고 있는 아주 덩치가 크고 저보다도 키가 훨씬 큰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의 등짝을 막 때리는 거예요. 이 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전문 용어로 뭐지요? 후려치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쳤는지 이 형제의 등짝이 막 피멍이 들고 옷이 다 찢어졌음. 의대생 청년이었는데 제 뒤로 숨으면서 전도사님, 저 누나가 너무 무섭다고. 전도사님, 좀 어떻게 좀 해주라고 좀.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다가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 때 몸무게가 67kg, 68kg. 가녀린 전도사님. 옷도 몇 벌이 없어요. 근데 자매가 때리면 제 양복도 찢어질까 봐 이거 어떡하지? 잠깐 머리를 쓰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그때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머리가 완전 백발의 할아버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알고 나타났는데 무슨 일이냐 그러시는데 그 자매가 목사님 앞에 가서 아니 그렇게 막 사람을 후려치던 사람이 목사님 앞에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상냥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받고는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사람을 치료할 때는 영적인 치료도 필요하고 기도의 후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정신과 상담도 받았습니다. 약물 치료도 받았어요. 사람을 치료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니 주님께서 직접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러 가시는구나 그런 것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무도 가지 않는 이방 땅 거라사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막 뛰어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니십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누가복음 8장의 똑같은 본문에 보면 나를 무적행으로 넣지 마십시오. 나를 지하 감옥에 가두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지 말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당장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귀신이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로마의 군대가 여단급이 6천명 보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천마리의 귀신이 들어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군대, 로마 군대, 6천명의 보병 사이즈 정도의 파워를 가진 귀신이 사람을 통제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귀신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귀신들은 어떤 지역이나 어떤 사람을 거처로 삼고 그곳에 거주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악령들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홀리하신 하나님의 홀리 템플입니다. 그러니 덜티한 스피릿, 더러운 영이 홀리한 스피릿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덜티한 스피릿, come out, 나와라. 그 성전은 예수께서 거주하는 곳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유태인의 통념상 바다라고 하는 곳은 악한 영들이 거주하는 악한 영들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귀신들 다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돼지떼 2천마리가 넘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귀신들이 돼지떼를 다 물에 바닷속 깊은 곳에 몰살시켜버렸습니다. 돼지가 있는 땅,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 유태인의 인식 속에는 부정한 자들, 부정한 땅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로마인들에게는 돼지가 신의 축복이나 부유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에 황제나 우상들에게 돼지로서 헌금하고 헌물을 바쳤습니다. 이 돼지의 농장 주인들이 대단히 화가 났겠지요. 이방인들은 유태인들과 다르게 돼지를 신성시 여겼기 때문에 부의 가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돼지를 2천 마리 넘게 죽였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왜 내 귀한 돼지들을 다 죽이냐고 미친 사람 하나 살리자고 돼지를 이렇게 죽여서야 되겠냐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 하나 살리자고 돼지를 죽여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막 예수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아니 경제적인 손실을 모르나?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나 봐. 돼지가 얼마나 쓸데가 많은데 아침에 베이컨 먹고 소세지 먹고 돼지국밥, 순댓국, 요새는 족발 스시가 나왔는데 족발에 막국수, 수육 몰라? 예수라는 사람 참 답답하네. 농장 주인들은 예수님을 거라사라는 동네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쫓아낸 예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귀신 들려 죽어가는 그 한 사람보다 물에 빠진 돼지를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가 눈앞에 와 계신데,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들의 눈앞에 와 계신데 돼지 때문에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눈앞에 계셔도 하늘에서 오신 보물보다 땅의 보물을 존귀하게 여기니까 진정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돼지와 그 사람들과 그 농장의 진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이방인의 땅도, 유태인의 땅도, 로마인의 땅도, 버지니아, 메릴랜드, 페어팩스, 워싱턴 DC의 금사라기의 모든 땅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창조자, 주인이신 하나님이 배척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만든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만든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고향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어디에서도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환대받지를 못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이주하신 이민자로서 우리 주님은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무시와 멸시와 고생 속에서도 한 사람 만나러 가십니다. 그 사람이 뭐길래 돼지만 또 못한 돼지 몸값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불려지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구이기에, 그 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그 한 사람은 예수께서 몸짓고 피 흘려 구원하신 고결한 영혼이기에 주님은 오늘도 아무도 찾지 않는 그 한 영혼을 찾아 나서십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그 광인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이 광인이 혹시 내가 광인은 아닙니까? 주님, 이 미친 사람이 청민이는 아니었습니까? 나 같은 광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 나 같은 광인 살리신 주 예수의 방문하심이 너무 고맙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돼지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넓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농장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돼지가 아니라 돼지만 또 못한 취급받는 그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것 언젠가 다 썩어 없어진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 먹고 사는 것 무시한 적 없습니다. 모른 척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거주하는 것보다 하늘에 거주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에 육신의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한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면, 오늘 밤에라도 내 가족의 영혼을 주님이 찾으신다면, 이 영혼 구원의 문제는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당장 지금 해결해야 되는 영혼 구원의 문제이기에 이 복음의 문제 앞에서 너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온통 관심이 한 영혼, 한 사람, 원맨 비전,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동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 살리자고 주님이 사람이 되어버리셨습니다. 사역의 대상이 사람이었고 희노애락의 공감의 대상이 사람이었고 죄를 대신하신 그 자들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사람의 사랑으로 이 땅에 임재하신 거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기 전에 사랑자로 부르십니다. 사명 주시기 전에 사랑 주시는 거지요. 그 예가 베드로입니다. 배신자 베드로, 주님을 버리고 웅크리고 다시 어부의 길로 떠났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너나 사랑하니? 세 번 물어보시고 베드로도 Yes, I am. 주님 사랑합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신 없는 베드로의 고백일지라도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주님은 너무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작은 사랑의 고백을 받은 주님, 그 작은 사랑에 주님의 큰 사랑을 입혀주십니다. 그 사랑을 다시 베드로에게 건네주세요. 그 큰 사랑을 받은 베드로, 사명자가 되어서, 사랑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드라마는 마지막 회가 가장 재밌지 않습니까? 드라마 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야구는 9회 말 3아웃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임은 끝나봐야 아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치료의 대상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치료해 줄까? 어디에 광인이 있을까? 어디에 아파하는 내 한 영혼이 있을까? 사랑하는 내 새끼들 어디에서 울고 있을까? 저도 가장 가슴 아팠던 기억이, 제가 사춘기 저희 딸을 뭐라고 나무랬더니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고 우는 거예요. 내가 좀 심했나? 돌아보니까 심하긴 심했어요. 방에 문 닫고 우는데 애비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시잖아요. 사랑하는 광인이 쇠사슬에 묶여서 울고 있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내 새끼가 울고 있으니까 거라사로 간 겁니다. 내 새끼가 거기 있으니 주님이 그 자녀 회복시키려고 거기에 임재하신 거지요. 사명보다 사랑 주기를 원하시고 사명보다 사람을 중히 여기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신학자요 목회자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잠시 책의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방법, 계획, 조직들을 만들려고 한다. 복음을 위한 성장과 효율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자칫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아니면 계획이나 조직의 활동 속에서 사람이 잊혀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을 중시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 교회와 사역들은 더 좋은 방법들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된 이 광인이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나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나도 배 타고 사람 낚는 어부 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얘야, 너의 사명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서 누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지 설명해 주거라. 누가 내 인생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었는지 복음의 증인되고 제자 되거라.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19절에 이 단어, 원어로는 긍휼, 라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함이라는 단어는 같은 어머니 자궁에서 나온 형제들끼리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물인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희는 예수님 찾은 적 없습니다. 광희는 예수님 만나고 싶다 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누군가 제발 나를 이 악의 존재로부터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 쇠사슬에 매인 인생이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 되고 싶다. 그 소원이 있었겠지요. 예수님은 저 멀리서도 자녀들의 아픔의 소리를 공감하셨습니다. 라함, 그의 아픔을 내 태에서 난 자식으로서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긍휼 사역이 그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을 물건 다루듯 물질화해버리지요. 도구화하고 사물화해버립니다. 보험금 타려고 위장살인을 해버리고 아동 인신매매 성매매 사람을 도구화해버립니다. 갑질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습니까? 흙수저 금수저 사람의 존재 가치와 사람의 존재 목적을 상품화해버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광인을 만나신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의 논리와 시대 정신을 역행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돼지처럼 함부로 대해도 좋을 사람 없다. 그 한 사람은 주님의 소중한 사랑이 담긴 존재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자꾸 타인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내 몸을 중요히 여기라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고 죄악시되는 자기 애 말고 나를 건강하게 영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남을 존대하고 나와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라,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라사 광인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 어디 있나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거라사 광인의 친구 되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거라사 광인과 같은 나 자신, 우리 이웃,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고 라함, 긍휼히 여겨줄 그러한 친구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예수님의 찾아와 주심과 예수님의 방문하심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손과 일터와 모든 미래의 기도 제목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